성경은 메시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메시아만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 구약부터 신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줄곧 다 모든 포커스가 이 구속사, 즉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성경 전체가 그리스도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또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얘기하고 있으면서 정작 조금 깊이 들어가 보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무나 이렇게 알미 희미하다는 걸 보게 됩니다. 이제 한 번은 중남미 가서 사역을 하는 중에 어떤 목사님한테 복음을 전합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고 내가 전했던 내용이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다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집회를 할 때 종이를 한 장 다 나눠주고 거기에 있는 분들한테 물었습니다.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 한번 써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너무나 자신 있게 얘기했습니다. 모두 우리 성도들이 다 알고 있고 우리 성도들에게 항상 하던 얘기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있는 수십 명의 젊은 청년부터 시작해서 연세 드신 분들까지 집회를 참여하기 위한 모든 자들에게 종이 한 장을 줘서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냐라고 써보라고 했어요. 근데 정말로 100% 사실입니다. 100% 팩트입니다. 아무도 정확하게 그리스도의 의미를 정확하게 써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그 핸드폰이 있으니까 핸드폰으로 검색을 해가지고 쓰는데도 정확하게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 참 아이러니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남미에 있는 일부 나라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메시아의 어떤 그리스도의 정확한 뜻을 모르는 사람이 정확하게 믿을 수 있을까요? 사실 구약에서 어떤 이름을 이렇게 부여할 때는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할 때마다 하나님은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례를 사라로, 사울을 바울로, 중요할 때마다 이름을 바꿔주세요. 왜 바꿔주시냐면 그 이름이 그 인생 전체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라고 하는 그 단어, 그 이름을 쓴 데는 분명히 엄청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 그대로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믿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왜 메시아를 보냈냐? 메시아만이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인간을 건져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메시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메시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난 시간에 훑어봤지만 인간의 모든 문제, 이 수많은 지구상에 70억 넘는 인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수많은 문제들을 다 거슬러 올라가면 다 하나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그 어떤 인간도 마찬가지, 하나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창조하시면서 설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하신 그 설계 목적에 부합될 때, 그 설계 목적에서 벗어날 때, 그 설계한 대로 벗어날 때 문제가 오는 겁니다. 물고기가 물 안에 있어야 돼요. 물 떠나서 모든 문제가 오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났을 때 모든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모든 선이시며, 모든 생명의 근원이시며, 모든 축복의 근원이시며, 모든 것의 모든 것인 그분과 단절이 되었다. 어떻게 되겠냐 말이에요. 갓난쟁이 아기가 너무나 큰 부유한 부모님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부모님을 잃어버리게 됐다. 밀림에서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잃어버리게 됐다, 모든 것이 단절됩니다. 어떤 문제가 옵니까? 한두 가지 문제겠습니까? 인간에게 이렇게 수많은 고통과 죽음이 오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진지하게 또 깊이 있게 모를 뿐이지만 실제로 본질은 그렇다는 거죠.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배경에는 죄가 있고 그 배경에는 사단이 있습니다. 사단으로 인하여 범죄하여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는 그것을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 타락 이전에 사단이 존재했음과 그 사단의 속임수로 말미암아 인간이 하나님의 약속을 깨뜨리는 범죄를 했음과,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하나님이 인간을 떠나시고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내 보내신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인간에게는 너무나 많은 어떤 문제들이 이제 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 문제들을 조금 정리해 놓은 것이 창세기 3장 16절에서 24절의 내용입니다. 여기는 어떻게 보면 저주의 내용이다라고 조금 심한 말로 표현을 한다고 하면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16절에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면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냐 하시고. 보시면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니거든요. 동물들이 새끼를 낳고 산후조리하는 법이 없습니다. 인간에게만 임신하는 고통이 크게 더해졌습니다. 이게 저주라는 거죠. 근데 더 주목해봐야 될 것은 하나님을 떠나기 이전에 하나님과 단절되기 이전에 인간에게 고통이라는 게 있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통이라고 하는 단어가 인간에게 있었을까? 분명한 것은 고통이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등장한다는 얘기입니다.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과 단절된 이후에. 그리고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 그 자리에 인간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남편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아내는 남편을 계속 원하는 일이 벌어지고 남편은 아내를 다스립니다. 세계적으로 그렇더라고요. 어딜 가더라도 아내가 남편한테 하는 전화는 동일한 내용이었습니다. 항상 전화해서 어디 있냐고 물어봅니다. 뭐 하냐고 물어봅니다. 항상 하루 세 번, 하루 열 번, 하루 스무 번을 해도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항상 아내는 남편만을 원합니다. 그리고 남편은 죄송하지만 본인들도 모자라잖아요. 본인들도 본인들의 인생을 책임질 수 없을 만큼 빈약하고 모자라고 부족한데 그 인생이 아내를 다스리려고 덤벼듭니다.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구상에 수많은 학자들이 모여서 지금 현재 지구상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를 아주 과학적으로 데이터를 내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구상의 최고의 문제가 환경 문제가 아니었어요. 지구상의 많은 문제가 정치 문제, 경제 문제가 아니었고 지구상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공통적으로 소리내는 것이 청소년 문제였습니다. 후대의 문제라는 거죠. 청소년 문제의 대다수는 어디서 출발되냐? 가정의 문제에서 출발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주받은 이래로 인간에게 오는 문제들입니다. 이것이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예, 모든 우주 만물의 대표고 왕인 존재가 저주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연결되어 있는 땅이 이제 저주를 받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너에게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낼 것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땅이 저주받은 내용을 쭉 얘기합니다.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함부로 열매를 못 내는 일이 벌어지고 이걸 조금 더 확대 해석을 하면 환경의 문제와 환경은 또 질병의 문제로까지 확산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진 거죠. 땅이 저주를 받고 환경이 또 어려움, 또 오염, 그리고 그것 때문에 또 질병 계속 지금도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이 흘러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라고 하는 구절을 보면 일평생 수고해야 되고 일평생 땀이 흘러야지 먹을 것을 먹는 이런 경제의 문제 가운데 갇히게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얼마나 지금 수고합니까? 얼마나 고생합니까? 먹기 위해서 아둥바둥 발부둥치면서 이게 지금 저주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나. 이것 또한 저주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지연받았던 그 원래의 자리 흙으로 돌아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죽음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재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이름을 지어준다고 하는 것은 정복한다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와는 지어진 지 이미 오래됩니다. 동물들이 이름을 지어줬을 때도 하와의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필 이때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 말은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그의 아내를 동물 취급하거나 아니면 정복한다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고 동시에 그렇게 문제 많은 지금 모든 문제를 겪은 바로 그 여자가 모든 산재의 어머니가 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하와 이후에 출생한 모든 자들이 그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그대로 가질 수밖에 없음을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것이 첫 번째 나오신 복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피가 흘러야지 가죽옷이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가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에덴 동산에서 그를 쫓아내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결코 생명나무를 따먹을 수 없습니다. 영생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말로 영원한 심판, 지옥이 어떤 준비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영혼의 문제, 지옥의 문제로까지 연결됩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서 24절에는 인간에게 와 있는 모든 문제를 집약한 다양한 형태의 문제들을 정리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이런 문제가 왔냐?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모든 문제가 왔습니다.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과 단절이고 그 배경에는 죄와 사단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문제는 인간 스스로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자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메시아를 보내셨습니다. 메시아, 단어의 뜻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이 뭐 다른 사람들의 이름도 중요하지만 이 단어의 뜻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히브리 말로 메시아, 헬라 말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왜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 그 안에 있을까요? 왜 그 뜻으로 이 이름을 지었을까요? 구약에는 특별히 세 종류의, 명확하게 세 종류의 사람들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을 붓는 어떤 의미가 다양한 해석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구별했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했다, 이런 많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세우시면 기름을 붓고, 선지자가 세우시면 기름을 붓고, 제사장이 세우시면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름 부은 어떤 증거들은 성경에 많습니다.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가 세워질 때마다 기름 부었던 흔적들은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의미는 이 왕과 제사장, 선지자 역할을 참으로 감당하신 분이라고 하고 분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역할, 왕이며 제사장이며 선지자라고 하는 것이죠. 구약 시대에 요 역할을 했던 아주 이 모델적인 이 그리스도의 예표가 됐던 인물이 사무엘입니다. 왕 같은 역할을 했고 제사장이며 선지자 역할을 했던 인물이 사무엘입니다. 그리스도는 요 세 가지 역할을 완벽하게 하신 분을 그리스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이 세 가지 직분에 주목할까요? 왜 왕이며 왜 제사장이며 왜 선지자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을까요?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메시아는 인간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메시아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다른 말로 어떤 인간이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구속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디에서 빠져있는데 건져냈다는 거죠. 인간이 어디 심각한데 빠져있는데 거기서 건져냈다는 거죠. 어디에 빠져있냐는 말입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 단절돼서 왔다고 얘기했습니다. 죄로 인해서 왔다고 얘기했습니다. 사단 때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단으로 인해서 범죄하여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바로 그 문제 가운데 빠져있어서 다른 모든 문제가 이것들 때문에 왔습니다. 요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 직분을 예표한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거의 새 직분에 대한 얘기예요. 예를 들면 구약의 후반부에 있는 선지서는 거의 선지자들에 대한 얘기죠. 예언서 다 선지자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는 다 왕에 대한 얘기입니다. 주로 왕에 대한 포커스가 있습니다. 모세오경은 주로 제사와 제사장들에 대한 얘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 직분에 대한 얘기가 구약의 전반을 이루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키로서의 계속 주신 겁니다. 사단을 이길 왕으로, 우리 죄를 해결할 제사장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여시는 선지자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만이 사단을 해결할 수 있고 죄를 해결할 수 있고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바로 메시아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즉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다른 말로 왕, 제사장, 선지자, 다른 말로 사단을 이기고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해결할 자라고 하는 의미가 그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 안에 이미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메시아, 이 그리스도를 계속 성경은 약속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적어도 300여 가지 이상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그 예언은 대표적으로 그분의 탄생, 그리고 고난과 죽음, 그 다음에 부활, 그 다음에 성령, 그 다음에 재림, 이런 것들로 크게 큰 산맥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계속 메시아의 어떤 예표를 제사장, 왕,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오실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메시아에 대해서 너무나 선명한 많은 약속들 중에도 두드러진 창세기 3장 15절 같은 경우에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며 처음부터 하시고 처음부터 원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주어 주시면서 이 원시 복음을 통해서 설명하는 것이 뭐냐면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그 메시아가 오셔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단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첫 번째 원시 복음으로 나타나져 있는 부분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부터 6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흠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땅에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하실 많은 역할 중에 가장 큰 일이 뭐냐 우리 모든 죄악을 그가 담당하실 것이다 우리 아버지께서 그에게 여호와께서 그에게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담당시키셨다 그래서 그는 우리 때문에 찔림을 받 받으시고 우리 때문에 상함을 받으시고 우리 때문에 징계를 받으시고 우리 때문에 채찍에 맞게 될 것이다. 그가 와서 이 모든 것을 하시면서 우리 모든 죄악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이름의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이다.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셔서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무슨 일을 할 것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바로 그 연결의 역할을 할 것이다. 원수된 우리가 하나님께 원수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여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길을 여실 것이다. 그 일을 하시러 이 땅에 오신 분이 메시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는 사단이 머리를 박살내고 메시아는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고 메시아는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길을 여실 바로 그분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으로 구약의 수많은 300가지 이상으로 예언이 점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에 오시면 어떻게 되겠냐 이사야 9장 6절부터 7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메시아는 어떤 분이냐 그 메시아는 기묘자다 그분은 모사다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신 아버지고 평강의 왕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메시아입니다. 이 메시아가 우리 인생에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 메시아가 오면 우리 인생은 더 이상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될 것이며 이 메시아가 이런 메시아가 우리 인생에 오게 된다면 모든 문제는 끝이 날 것이며 이 메시아가 우리 인생에 오게 된다면 그야말로 영원한 평강 가운데 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시편 23편 1절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 우리는 부족함이 없게 됩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에 오셔서 우리의 목자 되시면 우리는 부족함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를 약속하셨고 이 메시아가 임하면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성경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계속 대망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는 너무나 유명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 대한 예수님을 만난 그런 이 기록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 한 잔 달라고 하니까 이제 이렇게 왜 사마리아 여인은 나하고 대화하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묻게 되죠. 그러면서 남편 데려오라고 그러니까 남편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렇다 남편 다섯이 있었는데 지금은 또 다른 남자하고 살고 있다고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놀래죠. 여인 너무 놀랍니다. 자기 과거를 다 알아맞추니까 내가 보니까 당신은 선지자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선지자 같아 보이니까 이제 궁금했던 것을 꺼집어내는 거예요. 그 궁금했던 건 뭐냐면 우리 조상들은 여기서 예배드리라고 하고 당신들은 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라고 하는데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산에서도 또 저기에서도 예배드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쭉 했습니다. 그때 요한복음 4장 25절에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천박한 여인일 수 있습니다. 너무나 문제 많은 여인입니다. 그리고 인정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요 믿음이 있었어요. 메시아가 오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이 아주 어떻게 보면 밑바닥 인생에게도 이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이 메시아를 그렇게 대망하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실제로 그 메시아는 능히 모든 것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그들의 그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3절에는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 아들아 그렇게 환영합니다. 이렇게 환영할 때 그들 가슴에 있던 건 뭐냐면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던 것이 이렇게 표출됐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 이때니까 하니 사실은 이들이 이해하고 있는 이스라엘은 약간 왜곡되어 있었습니다. 분명히 이들은 좀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고 이스라엘을 로마의 손에서 압제해서 건져내서 또 이제 다윗처럼 부강한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메시아로 기대했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왜곡되었을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이렇게 간절했다고 하는 겁니다. 대망했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치명적인 약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바로 은혜를 우리에겐 그 은혜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어떤 뜻인 줄 안다면 이 메시아가 의미한 바가 무엇인지를 안다면 그 메시아를 간절히 소망했을 것인데 메시아가 어떤 뜻인지를 몰라요.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몰라요. 무슨 일을 하실지 몰라요. 메시아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뜻이 있는지 무슨 일을 하실지 얼마나 엄청난 분인지 모릅니다. 그래놓고 대놓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금 이게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성경으로 돌아가서 메시아가 무슨 뜻인지 그리고 우리는 메시아를 어떻게 알고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가 너무 중요합니다. 인간은 메시아가 아니면 절대적으로 인간의 문제는 해결되기가 어렵습니다. 그 어떤 것은 뭐 인간의 머리를 아니면 인간의 힘을 모아면 어떻게 해결해 볼 수 있겠지만 가장 본질적인 하나님을 떠나 있는 문제, 죄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문제,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는 문제는 그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인간 영역을 벗어난 일입니다.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의 길로서 메시아를 보내신 겁니다. 성삼위 중에 이위신 그분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신 겁니다. 이 사건은 사실 실로 놀라운 사건입니다. 영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으시고 그리고 지금도 부활체의 몸으로 영원히 입고 계신 그 사건, 인간의 역사에 뚫고 들어온 사건, 과거 현재 우리 입장에는 과거 현재 미래지만 영원히 현재이신 그분이 인간의 역사에 뚫고 들어오셔서 예, 그 모든 죄 가운데 더러운 가운데서 살고 계신 그 자체가 너무나 큰 비하죠. 예, 그러면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너무나 큰 일을 우리 그리스도께서 하셨습니다. 인간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이 구원의 길을 여신 것이고 해결해 주셨고 성경 전체는 이 메시아의 얘기로 계속 점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를 믿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는 이 메시아가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메시아 무슨 뜻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왜 그 이름 있냐 말이에요. 인간의 문제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문제가 사단의 문제, 죄의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할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예표하신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얘기가 도배되어 있는 겁니다. 참왕, 참제사장, 참선지자가 오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사단을 해결하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도배를 하신 겁니다. 메시아만이 우리를 사단에게서 해방시킬 수 있고 죄를 해결할 수 있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실 수가 있습니다. 그게 메시아의 의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메시아가 오시면, 그 메시아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신 아버지고 평강의 왕이고 기묘자와 모사이기 때문에 그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로 하여금 사단에게서 건져나고 우리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그리고 우리 속에 함께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는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메시아를 이해할 때 우리 그 메시아를 대망하게 되고 그 메시아가 우리 인생에 오셨다고 하면 그 어떤 것도 매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마태복음 6장 말씀대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그런 인생으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지 않는 인생으로 주와 복음만 위해서 사는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정말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메시아가 계시되기를 원합니다. 이거는 머리가 아닙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계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메시아가 무슨 뜻인지 무슨 의미인지 메시아가 우리 인생에 오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정말로 메시아를 사모하고 대망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 같은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삶이 힘들고 신앙생활 자체가 힘든 많은 분들이 있는 줄 압니다. 정말 여러분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을 유지한 걸 넘어서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유지한 걸 넘어서서 정말 여러분 신앙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위와 여러분의 나라와 또 전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모든 비밀이 메시아 안에서 나옵니다. 메시아를 이해함으로 나옵니다. 메시아를 소유함으로 나옵니다. 메시아가 어떤 뜻인 줄 알고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지를 정말 깨닫게 되면 이 메시아로 말미암아 그런 놀라운 일들을 충분히 이뤄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를 메시아로 믿었습니다. 예수를 메시아로 믿으면 핍박받고 죽을 수 있고 사회에서 격리당하고 모든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믿었습니다. 예수를 메시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어려움을 당했지만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로마를 복음하고 세계복음화의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분들 중에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줄 믿습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위로를 드리고 정말로 힘을 내시라고 응원해드리고 싶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에게 참된 메시아의 비밀이 깨달아지고 이것을 이해하고 이것을 믿게 된다고 하면 능히 여러분들은 그 주위를 다 살려낼 수 있는 분들이 될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본질, 인간의 문제가 뭐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 정말로 깨닫는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행하실 것이고 우리 주님이 속히 오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걸음을 사용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새롭게 성경 보는 눈이 열리길 바라고 여러분의 신앙이 한 단계 또 사실적으로 성장해지는 일들이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